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천명하는 한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명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은 여전히 악랄하게 감행됐으며 그 무모성과 도발성, 위험성은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놈들의 발악은 극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 국경지대를 이스라엘이 통제해 이 지역의 비무장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경지대를 장악하면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것을 사실상 뒤집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년간 통제해온 이 지역을 다시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두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언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13주째 접어든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전쟁이 몇 달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어제 러시아 미사일 두 발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중심부를 타격해 최소 21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의 하르키우 공습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공군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도시 벨고로드를 공습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벨고로드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최소 110명이 다쳤다고 바체슬라프 글라드 고프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벨고로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무차별적이고 집속탄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웃 나라인 가이아나로 파견된 영국군함이 해상을 떠날 때까지 약 6천 명의 병력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파드로니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어제 X에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지도 앞에서 군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이런 발언을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파드리노 장관은 군대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대는 베네수엘라 동부뿐만 아니라 전 영토에 걸쳐 배치됐다며 그들은 이 영국 제국주의배가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사이의 분쟁 수역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어제 남중국해의 긴장구조가 역내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남중국해의 최근 사태를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곳에 따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고 평안도는 낮부터 밤 사이 한때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최고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m에서 4m, 서해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조은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시운전하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강화 등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끝으로 2023년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영변에 있는 경수로에서 온수가 배출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2일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윤 기자가 좀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발표한 온수가 배출되고 있다는 건 경수로 시운전 정황이 관측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
IAEA는 앞서 지난달에도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시운전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한 바 있는데요.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 같은 보고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경수로가 새롭게 추가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북한이 이 실험용 경수로를 실제 가동할 경우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는 지난 2010년께부터 건설이 시작됐고요. 이 발전 용량은 30메가와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오랫동안 가동되어 온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에 비해서는 용량이 훨씬 큰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실험용 경수로가 실제로 가동될 경우에 지금보다도 몇 배가 더 큰 많은 이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북한이 갖추게 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이전보다 플루토늄 생산량이 4배에서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전망들은 사실 북한이 2021년 당대회 이후에 핵무력 강화 이것을 이제 천명한 그런 기조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죠.
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이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입니다. 이 신원식 장관은 잘 알려진 대로 대북 강경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려진.
네.
그런데 이 신 장관이 언론 간담회에서 이 북한에서의 영변 경수로 가동에 따른 핵무기 원료 생산 증가 우려에 대한 나름의 말하자면 분석을 제기했는데요. 이 신 장관은 경수로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라고 하면서 이 경수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흑연 감속로는 신 장관에 따르면 핵무기 연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경수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에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따라서 북한의 경수로 가동은 이것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영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그런 북한의 주장이 엉뚱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영변 지역에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설명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사실 북한의 경수로 가동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두 가지 엇갈리는 관측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작용할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변에 오메가마트 흑연 감속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경수로는 어떤 건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그 영변 핵선에는 원자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오메가와트 원자로인데요. 이것은 그 1990년대 그 1차 핵위기 때큰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언론에 자주 나와서 그잘 알려진 그 실험용 원자로입니다. 흑연 감속로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수로입니다. 그런데 이 경수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한 발전용 원자로 경수로입니다. 이 경수로는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10년부터 영변에 짓기 시작했고요. 당초 북한이 그 2012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완성을 못하고 있는 건설 시험 중인 원자로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경수로 문제가 된 것이 그 IAEA가 그 정찰 위성, 그 위성 사진 이런 걸로 분석을 해봤더니 경수로에서 온수,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배출되는 것이 포착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북한이 지금 건설하는 것이 그 경수로인데, 경수로는 사실 그 기존에 있는 그 오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보다 더그 현대적인 거고 복잡하고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만들려면은 그 설비, 굉장히 정교한 부품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수로를 그 짓는다고 했을 적에 북한이 과연 이것을 그 경수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그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아마 그 경수로를 지금 시험 가동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과거에 그 한국이 북한 그 심포 지역에서 지어주려던 한국형 경수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역설계에서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994년 그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그 한국이 경수로 두 기를 그 북한에 지어주기로 하고 8년간 공사를 하다가 다시 핵 문제가 불거져서 그 2003년에 그 중단을 하고 한국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에 얻은 자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북한이 짓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온수 배출 문제인데요. 원자로를 어쨌든 다 짓거나 그 완공 단계에 들어서면은 당연히 그 시험 가동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수로도 이 플루토늄을 쓰는 그 원자로기 때문에 조그만 분량의 아마 플루토늄을 갖다가 이것을 가동을 해봤고 또 원자로는 당연히 또 냉각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분량의 플루토늄을 장전을 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또그 과정에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해 봤는데 이 과정에서 온수가 배출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IAEA가 포착을 해서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해서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왜 경수로를 가동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앞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두
네.
가지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예.
말하자면 플루토늄을 추가로 더 많이 기존의 원자로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그런 우려 섞인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이제 영변 지역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북한 측의 관측에 부합하는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목적에서 이것을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북한이 영변 경수로 가동을 일부러 노출시켜서 미국을 압박하려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각종 그 정찰 자료, 정보 위성 등을 통해서 영변 핵설을 거의 뭐 24시간 감시, 정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그 12월 18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직후에 영변에서 그 온수 배출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것을 그이 같은 대미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이를 통해서 일종의 그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해 두면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그 미사일, 핵폭탄 이런 거 외에도 영변의 경수로까지 가동을 해서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 보고 빨리 좀 나와라.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좀 해라. 이런 관측도 있긴 한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영변 경수로 가동 소식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무부의 이와 관련한 입장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고요. 또
예.
하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국무부가 밝히고 있는데요. 국무부가 언급한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가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지원과 함께 모니터링도 실시하고요. 그 안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경수로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활동을 IAEA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핵 안전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북한의 이제 핵과 관련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불법적인 것으로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수로를 가동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목적에 쓰이든 간에 말하자면 불법적일 수가 있고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게 된다. 이렇게 국무부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이 경수로 등 원자료가 있으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북한은 그 사찰과 감시를 모두 그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현재 그전 세계 190여 개국이 NPT, 핵확산 금지 조약, 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가입해 있는데요. 이 NPT, IAEA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은 그 1994년 6월에 IAEA에서 그 탈퇴한 그런 나라고요. 또 하나 그 흥미로운 대목은 북한이 그 IAEA에서 탈퇴한 다음에도 그 미국 그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IAEA 사찰관을 그 영변에 그 상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이죠. 2002년 12월에 또 다른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이 그 IAEA 사찰관을 그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관은 현재 지금 북한에는 있지 않고요. 지금 미국 IAEA에서는 정보 위성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북한의 영변 핵서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평양에서 제8기 제9차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전투적, 전투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아울러서, 이 전투적 과업에 대한, 그 제시가 있었다라고,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적 과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지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기존의 대미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수준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하자면, 내용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나 또는 주목할 만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고요. 북한의 이런 전쟁 준비 박차를 가하라는 이런 그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미국과 한국의 이제 관련 움직임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한국은 최근에 이제 확장 억제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확장 억제력이 강화되는 것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위기일 수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 협의 그룹에서 미국과 한국이 내년에 연합 군사 훈련부터는 처음으로 핵 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 고도화 효과가 상쇄되는 상황을 맞게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점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김 위원장은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원회 이튿날 한 얘기인데요. 반제, 그리고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그 전략적 협조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신냉전 구도 속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 중국과의 그 연대, 이것을 강화하겠다, 그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렇게 특이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 지적할 것은 이제 반제국주의라는 뜻인데요.
예.
하나 좀 납득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이런 것이 이제 반제인데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사실 그 옆에 있는 그 약소국들을 그 침략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 제국주의 같은 건데요.
예.
지금 그 제국주의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것이야말로 그 제국주의의 아주 그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북한이 여기에 대고서 반제를 한다, 반제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모순적인 얘기인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노동신문을 보면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 전반 발전 지표가 상세히 소개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경제 분야에서 숫자가 나왔다는 것이 과연 뭘지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회의에서 소개한 지표라는 것이 공개가 된건 없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 숫자가 나왔다, 지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북한의 경제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는 징표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봉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종료 이후에 풀리면서 이 양국 간 교역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지표 호조에 상당히 기여했을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당연히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도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이 한국 정부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오랫동안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고요.
예.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당히 그 협력이 증대되면서 러시아와의 교역 증대에 대한 그런 기대도 높아가고 있고, 아울러서 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파견될 가능성, 이것도 또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식량 사정, 그리고 경제 사정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징표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는 또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 무기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정찰 위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군사 정찰 위성 포함해서 북한이 그 지난 한 1, 2년간 새로 그 몇 가지 그 전략 무기를 만들고 또 이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11월 말에 이제 그 쏘아올린 그 군사용 정찰 위성 이것도 이제 전략 무기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그 고체 연료를 쓰는 그 ICBM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전략 무기입니다. 또 긴군옥함이라고 그래갖고 북한이 그 신형 잠수함도 만들었고요. 또 전술 핵탄도 북한이 그 화산 31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전략 무기고요. 그다음에 핵오래 해일을 일으킨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 무기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선보인 그런 무기입니다. 문제는 지난 1, 2년간 북한이 그 여러 그 전략 무기를 개발을 하고 또 이것을 그 노동신문 등에 공개를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을 아직 그 100% 그 완성한 게 아니지 않느냐. 또 완성을 했다고 사진은 공개했지만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인 그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대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새해 2024년에도 북한 당국이 같은 핵 미사일 그 체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무기를 아마 시험 발사하고 검증하는 그런 단계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노동신문은 알곡 생산에서 승전고가 울렸다고 보도했는데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곡물 생산이 482만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되는 건지요?
예, 북한이 올해 한국 농촌진흥청 평가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곡물 생산이 늘어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그런 그 승전고를 올렸다고 보도하는 데서도 그런 사실을 엿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482만 톤을 규정을 한다고 하는 이 북한의 실제 생산량이라고 예. 이걸로는 사실 주민들이 여전히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한 해 필요로 하는 곡물량을 52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482만 톤으로 증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량에는 부족한 것이고요. 실제로 북한이 또 필요로 하는 양이 520만 톤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네. 북한의 곡물 생산 추정치는 쌀뿐만 아니라 옥수수 등 여러 가지 곡물들을 다 합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쌀과 옥수수, 말하자면 이 주식인 이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매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외부의 지원으로 충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될 것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만 외부의 원조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그 사양하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네.
올해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제안했지만 괜찮다고 이렇게 북한 정국이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를 보면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 단순히 북한의 추정치, 곡물 생산 추정치로는 여전히 모자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또 경제발전 5개년 계획 4년 차인 내년을 계획 수행의 결정적인 해로 규정하고 분야별 과업도 제시를 했다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북한은 그 과거에도 그 5개년 계획,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그 지난 2021년 1월이죠. 그 노동당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이 실패했다 그렇게 공식 인정을 하고 새로운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내년이 4개년도 올해가 3개 연도가 되고요. 3년째가 되고 내년이 4년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아마 이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지시를 한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북한이 새로 만든 그 5개년 계획도 좀 실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부 뭐 성과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무슨 평양의 아파트 건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곡물 생산도 전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화학공업, 경공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아직도 무역도 그렇게 그 크게 증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KDI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북한의 그 국내 총생산 GDP가 한25% 감소됐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무역 감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감소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새로운 목표를 뭐 달성하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봉쇄 또 장마당 단속 이런 것이 계속되는 한은 이것이 그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물론 김정은 위원장 외에 여러 고위 관리들이 외국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화제가 돼서 외국 언론들도 다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북한이 그러면 제재를 뚫고 이렇게 벤츠 자동차들을 수입한 것일까요?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요. 고급 승용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 북한의 벤츠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 고급 말하자면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치성 물품들은 반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널리 알려진 대로 사실 제재가 그렇게 촘촘하게 이행되거나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구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고급 벤츠 자동차가 북한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독일 정부가 또는 독일의 업체가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우회해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고급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 제재 말하자면 위반의 예외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보내드리는 마지막 뉴스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있었던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북한 뉴스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소식일 텐데요. 윤 기자가 이 뉴스의 좀 의미를 좀 간단히 한번 짚어 보시죠.
예, 이 정상회담이 이뤄진 그 배경을 좀 하나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배경을 직접적인 배경을 보면 그전에도 이제 그 북한이 유엔 등 무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도 이제 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또 긴밀해졌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사용할 탄약과 장비 등이 고갈되는 현상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북한으로부터의 이 탄약과 장비 등 공급을 지원받기 위해서 러시아가 덤덤더 북한에 밀착을 한 것으로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제기됐었던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탄약과 무기, 장비 등 제공이 현실화됐고 또 그 반대 극부로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미국이나 한국 등의 말하자면 평가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이 두 번 실패한 끝에 세 번 발사해서 군사정찰 위성 그 발사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 이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기술을 제공받은 데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지난 9월에 열렸죠. 이것을 계기로 러시아는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요. 후속 조치로 여기에서 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새해에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지금 계속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협력과 함께 이 북러 간의 밀착은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도 뭐 2023년에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은 사실 2023년 올해 내내 상당히 큰 관심사이자 큰 뉴스였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올해 그 처음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그러고 5월 31일 날 쏘고 8월 24일 쏘지만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11월 21일 날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성공을 해서 지금도 그 지구 궤도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을 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그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만은 새해에도 북한이 그 다수의 그 정찰 위성을 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024년에도 북한이 그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북 간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된 것 이것도 역시 큰 뉴스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데 대응해서 이 남북 간의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 내용은 이제 휴전선 일대에서 말하자면 이제 양측에 말하자면 군사 활동을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북한이 이제 바로 여기에 맞서서 이 군사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로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군사적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남북 간의 그 휴전선 일대에서 더 커졌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사실 군사 정찰 위성은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과는 사실 무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 군사 정찰 위성이 또 중요한 군사적 도발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대응을 한 것인데요. 앞서서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남북 군사 합의가 한국 당국이 북측의 군사 동향을 휴전선 일대에서 파악하는데 상당히 말하자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었고요.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이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그리고 북한의 대응으로 인한 전면 무효화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예,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봉쇄했던 국경을 다시 열었는데요. 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궁금증 중에 특히 장마당은 어떻게 지금 변화 왔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네, 아시겠지만 그 북한은 그 2020년 1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중 그 국경을 그 전면 봉쇄를 했다가 조금씩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그 이제 북중 간의 그 화물 열차도 재개됐고 또 베이징과 평양으로 가는 그 항공기 비행기 편도 그 재개가 돼서 부분적으로 인력 또 물자 수속 이런 것이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마당 상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 트럭을 통한 북중 간의 그 무역 이런 것인데 트럭을 통한 운송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좀 재개되긴 했지만 장마당 상황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가정보원이 올 1월에서 7월까지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힌 게 있는데 북한 식량 사정이 어떻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식량 부족은 만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말하자면 발표에 따르면 북한 주민 약 2,1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 정도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식량 부족 상태는 심각하고요. 또 만성적이기도 한데요. 사실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식량난 해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다만 이 계속해서 영양 부족이나 식량 부족 상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사실 거의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북한은 그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곡물 외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또는 두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북한 내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후계 작업이 2023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김주혜가 지난 1년간 그 공식 석상에 나온 게 한 20회 정도 되는데요. 네. 처음에 등장할 적만 해도 그렇게 큰 그 무게를 안 뒀습니다. 그냥 딸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했는데요. 최근에 그 김주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옷차림이 달라진 것은 물론이고 김주혜에 대한 호칭, 의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마 그 후계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새해 2024년에도 김주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이 어떤 각도에서 보도를 하는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영변의 경수로를 시운전하는 경황에 포착됐다는 소식,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 그리고 2023년 주요 뉴스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시간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얼마 전 한국 서울에서 북한의 인권과 정보 환경을 논의하는 학술회가 열렸고요. 북한의 과학연구원이었던 한 탈북민이 이 행사에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탈북민 장혁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북송되는 북한 여성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북한 정권에
최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및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에서 탈북민 장혁 씨가 정보의 알 권리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혁 씨는 2019년 11월 북한을 떠나 2020년 5월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북한 영재고등학교와 입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북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당 과학교 국어실 그 연구소에 배치를 받아서 그쪽에서 일을 몇 년 했었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거의 없이 그 연구소에 들어갔던 거고 연구소에 들어간 게 사실은 일종의 축복이라고 보기엔 저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북한 환경에서 이렇게 오롯이 재능이 있는 것이 사실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 권리를 뭐 100% 주장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직업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저하고 한마디 정도는 상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없이 제 인생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렸고 그 위치에서 제가 45살이 될 때까지 옮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항심이 좀 더 생겨서 연구소를 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 그런 행동의 연장선이 지금 탈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업 선택과 이동에서도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장혁 씨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북한에서 배운 정보통신 기술로 관련 직업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면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들죠. 일단 북에서 배우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상용성이 떨어집니다.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기초과학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술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어떤 IT 쪽 직업을 했다고 해도 한국에 와서 바로 그쪽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도 IT 쪽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북에서 IT 쪽 관련 일을 해도 바로 직업을 얻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더 심한 사회니까 직업을 그렇게 쉽게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그쪽이 사실 요즘 그 많이 유행되는 인공지능, 뭐 AI 그쪽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IT가 차지하는 역할이 이제는 상당히 커졌고 IT로 인해서 그 생산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뭐 인간의 삶에 유의미하게 사용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개척된 학문이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좀 정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인공지능 개발 현황은 어떨까요?
북한도 역시 AI라고 딱히 이렇게 명명하진 않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관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에 입덕하게 된 계기가 북한에서 제가 당시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때문이거든요. 드라마에서 엄청 미모의 여성분이 막 이렇게 컴퓨터를 하시고 그런 내용도 나오고 충분히 이제 IT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드라마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IT에 입문을 했을 때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라든가 아직도 국가적 관심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 대규모의 어떤 학습을 위한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사실 미국이나 이런 선진 기업들에 비해서 그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북한이 결국에는 그대로 모방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환경에서는 좀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하는 생각 듭니다.
장혁 씨가 한국에 정착한 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요. 아직은 북한에서의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민자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북한을 떠났으니까. 이민자가 사실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탈북민은 그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통의 이민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극복하려고 하면 일단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0년 넘게 북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3년 산 거 가지고 이쪽 기억이 저쪽 기억을 완전히 덮기 어려운 상황이고 최소한 몇 년을 더 보내야 제가 여기서 살면서 많은 안정감을 찾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북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노출돼 산 것이 다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누군가가 내 컴퓨터를 뒤져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씩은 내가 뭘 잘못하는 게 없나 이렇게 스스로 흠칫흠칫 놀라게 되고, 내가 그 검색을 했던 이력을 누가 벌써라 지워버리고, 이런 일종의 PTSD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트라우마 일종인데, 너무나도 북한에 살면서 쓸데없는 데 집중을 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더 본인의 경쟁력이라든가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일 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며 살았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혁 씨는 한국 사회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어떤 꿈의 크기가 낮아서 고통받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북에서 살던 삶과 한국에서 사는 삶을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윤택하죠. 북한에서 사실 그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당해서 코너로 몰려서 이제 중국 쪽에 그 넘어가신 분들도 많은데, 한국에 와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사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이루기 어려운 거창한 꿈을 꾸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긴 하지만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정서적인 그 안정이 안 돼 있는 것도 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꿈을 정해놓고 돌진하기보다는 좀 더 현 삶에 만족하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목표는 지금 하는 석사 과정을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공부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또 자신이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공부를 마무리하고픈 욕심이 있고요. 제가 많이 이제 미루지 않으면 내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탈북민들은 북한 문제에 작은 소명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자기 정체성이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활동을 하는 데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조금이나마 그 바른 길로 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기여하고픈 그런 바람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는 비도덕적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장혁 씨는 이 진정한 북한의 디지털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저는 한 2, 300년 전 자본주의의 삶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 그리고 입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국가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미친 듯이 매진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디지털 자유화는 거의 그들에게 문맹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 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장혁 씨는 이 북한 주민들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북한 내부의 환경이 달라지길 바랬습니다.
공부하고 배울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한테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권리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북한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그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들처럼 뭐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고 뭐 목소리를 내고 뭐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고 이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국가와 정부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미국식 자본주의가 나쁘다 이런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좋고 나쁘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권의 이런 세뇌보다는 직접 최소한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을 하고 비교할 수는 있었으면 좋겠다. 선택은 뭐 물론 본인들의 몫이지만 그런 마음이 제일 큽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천명하는 한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은 여전히 악랄하게 감행됐으며 그 무모성과 도발성, 위험성은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놈들의 발악은 극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 국경지대를 이스라엘이 통제해 이 지역의 비무장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경지대를 장악하면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것을 사실상 뒤집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년간 통제해온 이 지역을 다시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두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언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13주째 접어든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전쟁이 몇 달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어제 러시아 미사일 두 발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중심부를 타격해 최소 21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의 하르키우 공습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공군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도시 벨고로드를 공습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벨고로드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최소 110명이 다쳤다고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벨고로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무차별적이고 접속탄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웃나라인 가이아나로 파견된 영국군함이 해상을 떠날 때까지 약 6,000명의 병력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어제 X에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지도 앞에서 군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이런 발언을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파드리노 장관은 군대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대는 베네수엘라 동부뿐만 아니라 전 영토에 걸쳐 배치됐다며 그들은 이 영국 제국주의배가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사이의 분쟁 수역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어제 남중국해의 긴장고조가 역내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남중국해의 최근 사태를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최고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12월 31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